제가 잠깐 주의 만찬과 연관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단은 그 교리라는 단어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교리로 만들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마치 성경과는 별개의 것인 것처럼 좀 부정적으로 다루었었어요. 또 개역 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제 기억으로는 개역 성경에는 교훈이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라는 단어에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성경을 조금씩 다시 보고 배우면서 드는 생각은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사람으로 치면 뼈대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 뼈대가 잘 골격이 잡혀야 거기에 살, 뭐 근육 이런 게 이제 입혀졌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뼈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뼈대가 되는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이게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에게 네가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이죠. 그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었죠. 근데 이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기록은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또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뭐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교리라는 건 이제 이해를 좀 했는데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살펴보다가 오늘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인데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교리로 보면은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토요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요일 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일요일 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리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나온 이단적인 이제 사상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음식으로 주셨던 명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무엇을 음식으로 주셨습니까? 채식을 주셨죠. 과일하고 채소. 네, 채식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노아 방주 이후에는 채식과 더불어서 음식의 규례가 바뀌죠. 그래서 뭘 주셨냐면 육식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육식과 채식을 같이 허용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주신 명령에는 부분 육식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을 해가지고 정한 짐승은 먹게 하시고 부정한 짐승은 못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음식 규례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다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편한 시대에 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오징어 먹어도 되고. 근데 이제 그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음식의 규례는 채식만 허용을 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음식 규례를 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세대를 구분해서 성경을 적용하고 교리를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안식일 교회는 지금 어떻게 교리를 잘못 적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을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고 오류가 생겨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지금도 그 안식일 교회 다니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안식일 교회는 믿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새우가 성경에 보면 부정한 그 동물에 속하는데 김치 담을 때 자기가 김치 담아 먹을 때는 새우젓 안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집에서만 음식 먹습니까? 남의 집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식당 주인한테 그 김치 나왔을 때 여기 새우젓 넣냐 안 넣냐 이거 어떻게 다 확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힘든 걸 믿으세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거기서 이제 그 이단이 생겨나고 많은 오류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 분들을 구약에 제사장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또 거기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구약 성전이 아닌 것처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구약 제사장하고는 이제 구분되는 분들인데 이걸 잘못 적용을 해서 그 목회자가 구약 제사장인 것처럼 때로는 왕인 것처럼 때로는 대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현대 교회 대형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거의 그 왕입니다. 그죠? 거의 뭐 제사장이고 특별한 무슨 대언자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속했던 교단도 그 목회자를 존경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너무 계급화해서 그 예수님 위치에 올려놓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교리가 잘못 적용됐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리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교리로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 성경이나 다 나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되고 배움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고 실제적인 교리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 관한 규례나 음식에 관한 규례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점치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걸 지금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인자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법으로도 살인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교회에서 누구 그 점쟁이나 마술하는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 법 지킨다고 죽여버리면 우리 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그 백성과 그 나라에 적용됐던 교리고 법이에요. 이걸 지금 여기에 적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쟁이가 오면? 복음 전해야죠, 우리는. 그죠? 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때는. 네, 많은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와 그 적용이 1번이에요, 순서가.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교리를 새로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순서를 오늘 조금 순서대로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교리를 넘어서서 책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어떻게 책망을 주겠습니까? 자, 여기 4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게 책망은 마구잡이로 책망하면 안 되고 교리로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망하기 전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대로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체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도하다가 책망을 하되 교리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이 없다면 책망을 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근거가 돼서 교리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연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실제적인 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3장을 접어놓으시고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참고로 신약 성도에게 주신 이 교리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보통 빌레몬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에베소서도 그게 해당이 되겠죠. 4장 28절입니다. 4장 28절.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도둑질을 하지 마라가 신약교회에 주신 하나의 명령이고,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도둑질을 한 사람은 이 교리에 의해서 책망이 되겠죠? 도둑질 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니, 뭐 이제 그런 걸 갖고 뭐 이야기해. 좀 율법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정결해야 되고 작은 누룩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죠?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극히 경계하셨고 죄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교회에 죄가 틈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교리를 근거로 한 책망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28절에 나온 도둑질을 한 자는, 그죠?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책망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잡음입니다. 바로잡음. 자, 여러분,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질에 대한 책망을 받고 뉘우쳤습니다. 그럼 바로잡는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뉘우쳤어요. 그럼 바로잡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잡는 것이 될까요? 도둑질 안 하고 일을 한다. 그 도둑질한 것을 돌려줘야 되겠죠. 도둑질한 것을 내가 안 돌려주고 갖고 있으면서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정말 뉘우칩니다. 그러고 도둑질한 건 계속 갖고 있어. 그럼 그건 뉘우친 게 아니죠. 그죠?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예. 정말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그걸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는 게 어떤 겁니까?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시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리로 책망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바로잡음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고 머물러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냥 막 놀고, 예, 시간을 낭비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건강치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냥, 한량처럼 놀고, 남에게 짐이 되고 교회에 짐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여기까지 마음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죄 지은 거 용서받게 해주고 죄질을 짓지 마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 교육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실제적인 예를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 순서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좀 읽어봤고요. 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25절입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여러분 25절에서 교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버리라는 이 교리에 의해서 책망이 됐겠죠. 그럼 바로잡는 건 뭡니까? 아,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청년회를 하는데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할 게 갑자기 있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자기 나이가 자기가 옛날에 전에 이야기할 때 30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27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보이고 싶었나 봐. 그건 젊은 사람이에요.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싶은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이 든 사람입니까? 젊어 보이고 싶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은 교회 와서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실제 27인데 30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거에 계속 불편함을 주시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손 들고 사실은 제가 27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27이 장가 가기도 더 낫고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하는 거죠. 제가 정말 거짓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잡는 자세예요. 거짓말은. 그 다음에 이제 의로 교육하는 건 뭡니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 교육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성도라고 하면서 그 뭐라 합니까? 그 성적인 농담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성도들 간에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온다면 굉장히 그거는 교제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게 꼭 성도들 사이가 아니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런 식의 농담을 한다든지 표현을 하면 그 사람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상대방을 다시 전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근데 이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바로 배우면 그런 부분이 절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 농담, 사람 상대하다 보면 농담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선을 넘는 농담, 안 해야 될 농담이 우리 입에서 툭툭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가르치시고 이끄시면 의로 교육하시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단속해 주십니다. 절제시켜 주시고. 근데 이게 이제 가르침이 안 되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그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미투 이런 것도 처음부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말부터 나와요. 그 미투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보면 말에서 그런 걸 계속 풍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전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그런 행동하기는 힘들어요. 항상 이 준비 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다가 그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체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 천국 가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다가 절대로 아니죠. 성경은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국도 약속하시지만 반드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거기에 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돼서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의로 교육하기까지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방향을 거기에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간에 이 멈춰서서 내가 이제 뭐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결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 성경에 내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봤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자, 16절 다시 한번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전에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이 16절, 17절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악밖에 없는 인간이다. 예? 타락된 죄인이기 때문에 악밖에 없는 인간이고 죄를 범해도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거기에 머물러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부분까지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막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더 이상 성경에 의해서 진행되고 가르침 받아야 될 게 안 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죄를 계속 삶 속에 용납하고 범죄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은혜만 계속 강조해요. 맞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 거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까지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전제로 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되려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벗어 책망을 받고 벗어버리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행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 건물 지으려고 하면은 그냥 땅에다 막 그 건축물 올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땅을 파고 기초를 둬야 되죠. 기초. 자, 그럼 아까 에베소서에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의 가르침과 적용되는 그 예가 거짓말하는 거랑 도둑질하는 거 이게 나왔었는데, 자, 이것에서 변화가 오려면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초가 에베소서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오늘은 성경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예, 24절, 25절, 26절, 27절 계속 실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실행하는 것 전에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여러분 2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성향들은 우리 옛사람에 속한 성향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이제 이번에는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벗어버릴 것. 무엇을 벗어버릴 것? 예,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가르침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옷을 벗어버린다. 이거는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죠? 제가 이렇게 하면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다. 입는 거 금방 이렇게 옷을 벗고 입는 걸로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양복을 벗어버려라 그건 되는데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것이 가르침이 제대로 돼야 아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벗고 어떻게 입을 겁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에게 적용하는 믿음이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빵으로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이 포도즙 잔으로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냥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선하신 분. 근데 나하고 연관성을 별로 모르고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는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머리에 뿔난 괴물 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꼬마 때. 저는 죄를 짓긴 해도 굉장히 선한 편에 속하는 착한 어린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면요, 100원을 주시면서 90원어치 물건을 사라 하잖아요. 10원을 반드시 저희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어요. 이게 착한 어린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어디 교도소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이제 죄 속에 굉장히 악한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받을 죄인인 걸 발견하면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이제 이게 여러분 연결이 돼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오전에 우리가 대속의 이제 완성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속죄만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권능이고 능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음을 내 마음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옛사람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속하고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향해 살았습니다. 의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령 침례 맞죠? 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에도 참여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한 자가 돼요. 예. 네, 그것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야, 네가 옛사람 뭐 죽기는 뭐가 죽었냐. 지금도 너 하는 거 악한 생각 했잖아. 너 지금도 화내고 악한 행동 했잖아. 조철 형제님께서 매일 말씀을 요즘 올리고 계시는데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도 엄청 찔리더라고요. 제가 분을 잘 내거든요. 교회 와서는 분을 잘 안 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 저 이선자하고 욕을 하셔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와서는 별로 분낼 일이 없어요. 집에 있으면 분이 자주 나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여보, 당신은 말을 좀 이쁘게 해라. 제가 약간 툴툴거리거든요. 저보고 여보, 당신은 말 좀 이쁘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그게 바로 다 잘 되면 신앙을 다 잘하겠죠.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신앙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신앙의 경건한 삶도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 다 잘 되더라. 그건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어떤 사람이 선풍기가 고장이 났대요. 왜? 아무리 1자 버튼을 눌러도 선풍기가 안 돌아가고 2자 버튼을 눌러도 안 돌아가고 강을 눌러도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선풍기는 멀쩡한데 코드를 안 꼽았어. 그럼 안 돌아가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막 돌려야죠, 팬을.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믿음은 마치 뭐랑 같냐면요, 코드를 콘센트에 꼽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는 발전소에서 다 만들어져가지고 송전탑을 거쳐서 우리 집 벽까지 와 있어요. 맞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돼가지고 전달되고 해서 성경 말씀으로도 와 있고 우리 옆에 다 와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선풍기 돌아갑니까? 코드를 꼽아야죠. 아무리 내 집 벽까지 와 있어도 코도 안 꼽으면 약, 중, 강 아무리 눌러도 선풍기 안 돌아가요. 그죠?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마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맞아. 내가 지금 볼 때 나는 형편없는 모습이고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볼 때 내가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고 의를 향하여 살아난 사람이야. 새로운 피창조물이야.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인정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로 교육하기까지 나아가서 옛날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서 자주자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훈련을 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